새로 보다 시간입니다. 약 2시간 전, 옛 전남도청 앞에 민주광장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마지막 날, 부활제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40년 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에선 최후의 항쟁이 있었습니다.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 앞에서도 민주화를 향한 열망과 의지는 결코 식지도 꺾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켰던 17나이의 시민군은 지금도 그날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외신 기자에 포착된 사진 한 장. 복면을 쓴채 무장까지 했지만 임성택 씨는 양복재단 기술을 익히던 17살 평범한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죽으라는 식으로 학생 시민들 그렇게 구타를 하더라고. 과연 이거이 대한민국의 군인인가? 어리지만 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동네 형들과 함께 기동타격대에 합류한 임 씨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에 남았습니다.
누가 간다, 안 간다, 그런 말도 없었어요. 눈이 마주쳐서 눈빛으로 자연스럽게 여기서 오늘 밤을 최후의 맞이를 해야 된다는 그런 흐름이 흘려가지고.
하지만 결국 새벽 5시 반 체포됩니다.
불탄 집차들, 군용 트럭들, 막 실탄들을 놔둬갖고, 이 정도 상태에서 내가 잡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포송줄을 묶고 다 자기들이 쓰고 총 소지자, 극렬분자, 이렇게 했는데.
이후 40년의 세월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내란에 참여했다는 죄로 옥살이와 고문이 이어졌고, 출소할 때는 그간 겪은 일을 밖에 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습니다. 재심을 거쳐 무죄를 얻어냈지만 사진 속 자신이 북한군이란 왜곡된 주장은 임 씨를 또다시 괴롭게 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렇게 5.18을 그렇게 매도를 하고 정말 그 사람의 진실을 알고 싶어요.
임 씨는 지금도 가끔 군복을 입고 거리로 나섭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5.18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중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그때 총을 들었는가. 정말로 내가 보면 참 서글프고 지금도 눈물이 나오는데 그래도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지난주에 현대중공업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성인 씨는 조공으로 불렸습니다. 배관 보조공을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JTBC는 고 김성인 씨의 사례를 통해서 왜 일터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지 추적했습니다. 이번엔 사망 그 후입니다. 김씨 이전인 6년 전에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산업재해를 인정받기까지 5년 넘게 걸렸습니다. JTBC는 자살이란 주장을 뒤집기 위해 힘겹게 싸운 유족을 만났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사고 전날이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다음날 한 10시 좀 넘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남편이 사고가 났다라는 회사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정범식 씨는 2014년 4월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박의 녹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호스에 목이 감겨 숨진 겁니다.
장례식장에 딱 첫날 이제 딱 들어갔을 때그 회사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모든 걸 내가 책임을 다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남편이 없는 텅빈 집에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 와 있는데 울산 동부 경찰서에서 저한테 우편물이 한 장이 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고사일 가능성보단 스스로 목매음이 적합해서 자살로 종결을 낸다라는.
경찰이 자살로 결론내자 근로복지공단도 남편의 죽음은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회사의 태도도 돌변합니다.
회사 측에서 보이는 태도는 너무한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지금 사망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회사 측에서 하는 거는 그냥 늘 있던 일인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김 씨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고 1인 시위에 나섭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1인 시위를 할때그 많은 직원분들이 작업복을 입고 안전화를 신고 출근을 하는데 진짜 그 모습을 볼 때, 제 남편도 이 길을 이렇게 해서 출근을 했겠구나라는.
산재 소송에선 산업재해였다고 입증할 책임은 유가족에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도 수사기관도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료 한 장 손에 쥐기도 어려웠습니다.
공개 요청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자살로 종결을 냈는지 저는 이거를 확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수사했던 기록을 모두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동부경찰서에서는 저한테 불리한 진술 내용들만 딱 추려가지고 그런 것만 저한테를 딱 보낸 거예요.
하지만 1심 판결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오류가 없다. 패소였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하고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좀 저희 애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진짜 끝까지 저희 남편의 억울함을 꼭 밝히고 싶었어요.
인권 변호사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고 재현 실험을 하고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모든 수사 기록을 받아냈습니다. 길고 긴 싸움 끝에 지난해 8월 항소심 판결이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막 이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핸드폰을 꺼놓고 이제 제가 한 시간 후에 핸드폰을 딱 키니까 울산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문자 글이 딱 보인 거예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산업재해를 인정받기까지 만 5년 4개월, 1937일이 걸렸습니다.
우리처럼 힘없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노동자분들이 산재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포기하지 말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라도 꼭 이런 걸 꼭 밝혔으면 좋겠어요.
JTBC 이수진입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의 사망,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탐사기획 2팀의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제 보도한 게 네. 고 김성인 씨가 숨진 이후에도 위험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도를 했잖아요. 네. 혹시 오늘 상황도 확인을 해봤습니까?
네. 이건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서 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오늘 영상입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현대중공업 작업 현장을 둘러보는 장면인데 여전히 좁은 공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접을 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독관이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산소 농도 측정기입니다. 아직 이 영상이 잡히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용접하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이 작업 현장에 지금 산소 농도 측정기를 들고 들어갔는데 지금 위험하다고 삐삐 소리가 나고 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지금 현장에 산소가 부족해서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노조는 사측이 저 작업 장소가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면서 작업을 지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곳입니까, 저기 곳이?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이 비슷한 사고가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소가 부족한 그러니까 네. 질식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현장에서 저런 용접 작업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곳에 대한 작업도 노동부가 작업을 하지 말아라, 이곳에선 이렇게 명령을 했었다는 거죠?
이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괜찮은지 아닌지는 영상을 좀 보면서 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노동부 감독관이 현장을 다시 갔습니까? 그러면 네. 점검도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네. 오늘부터 좀 기한을 두지 않고 안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 감독을 벌였는데 감독이 끝나자마자 이 김성인 씨 사망 사고가 났단 말이죠. 당시에 감독이 끝난 뒤에 평가회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노동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보시면요. 위험한 상황을 감독관이 봤는데도 작업 중지 명령을 못했다. 안타깝지만 법률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라고 당시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노동부도 위험한 거 알았는데 그만하라고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사망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좀 산소가 부족한 좁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노동부는 오늘에서야 용접 작업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중단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예. 대책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이런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요. 우선 법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뭐 기업이라든지 경영자는 그리 대단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2008년에 이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 40명이 숨졌습니다. 예. 이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이 원청업체는 벌금 2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 목숨값이 50만 원에 불과한 것이냐? 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12년이 흐른 뒤 지난 4월에 비슷한 사고가 또 났죠. 이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고 이 사고로 38명이 또 숨졌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업이 또 경영자가 안전관리에 소홀해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이미 됐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예. 부르고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거치지 못했고 곧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노동자들이 이 국회 앞에 모여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좀 처리 좀 해달라고 꼭 좀 처리해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인 김도현 씨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
동생인 태규 씨가 지난해 4월에 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발언을 좀 들어보시죠.
예.
안전수칙을 안 지켜가지고 제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왜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냐. 다시는 제2의 제3의 태규가 더 이상 나왔으면 안 되는.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그런 단편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최재훈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새 아파트 입주가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떨까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조합원 200여 명에게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주택조합을 꾸리고 4년 넘게 돈도 부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같은 조합원과 누구는 알고 누구는 죽습니까? 경제 등장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집도 못 구하겠고요, 새로운 집을. 사실 이 집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입주하고 싶어요, 제발. 제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살게 좀 해주세요.
결론적으로는 다 아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우리가 제일 억울한 거는 자격이 안 되는데 조합이 오케이 해가지고 자격을 걸러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원래서부터 못했으면 이런 억울한.
자격은 애시당 쪽 관심이 없고요. 어차피 한 명을 가입을 시켜야 내가 수당을 받잖아요. 2,300을. 마구잡이로 조합원들을 가입을 시키고.
저는 솔직히 하루거든요. 그것도 2016년 12월 달에. 근데 그때도 제가 두 번이나 찾아왔어요. 하루를 내가 실수했다. 그랬더니 하루는 괜찮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뭐 지인이나 친척 집에 주소 의탁하고 그렇게 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세대 위탈이 돼버렸는데.
조합을 찾아가서 저의 자격 검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적격이라고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조합원 개인의 실수로 보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3년 전 계획이 승인됐던 당시 지자체 문서를 입수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호진 기자입니다.
2017년 4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보낸 조합원 확정 통보서입니다. 조합원 2,215명 가운데 자격에 안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조회 당시가 아니라 8개월 전 상황을 기준으로 잘못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조합이 자체 조사에서 자격이 되는지 조합원 개인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심사가 사실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좀 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꺼내가지고 이제 저희 스스로 이제 끌어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었지만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는 본인은 아닌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나는 아닐 것이다.
네. 올 7월부터는 주택법이 개정돼 계약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을 제대로 설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송도 아파트 경우처럼 중간에서 거르는 장치가 제대로 없으면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1500년 세월이 묻어있는 이런 금동 신발이 경주 고분에서 나온 건 43년 만입니다. 유물이 묻힌 곳은 왕들의 고분군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서 그동안 눈에 잘 띄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얘기가 더 기대됩니다. 김나한 기자가 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발등을 감싸는 윗면에 섬세하게 무늬를 뚫었고 바닥까지 빼곡하게 장식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경주 황남대총에서 나온 금동 신발을 복원한 모습입니다. 신고 다니긴 쉽지 않아 보이는 이 신발은 망자를 장사 지내는 의례용으로 추정됩니다. 5세기 무렵 신라 왕이 세상을 떠나자 이 신을 신겨 묻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의 묘인 황남대총, 천마총과는 멀찍이 떨어진 변두리에서 이 신과 꼭 닮은 금동 신발이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120호라고 번호가 매겨진 고분 옆에 두 개의 작은 무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1950년대에는 그 위로 초가집이 어지럽게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세 개의 고분이 붙어 있어 왕족이나 귀족 가문의 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금동 신발은 이렇게 흙에 파묻힌 채 살짝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라의 고분에서 의뢰용 금동 신발이 나온 건 1977년 경주 인왕동 발굴 이래 43년 만입니다. 발굴 초기 단계인 120-2호 고분에서는 금동 신발뿐 아니라 머리에 쓰는 관에 달렸을 걸로 보이는 금동 장식, 청동 다리미도 나왔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만큼 왕의 먼 친척의 묘가 아닐까 추정하는데 연구자들의 눈은 이번 고분보다 규모가 크지만 아직 열지 않은 120호분에 쏠려 있습니다.
한가운데에 있는 그야말로 120호분에서는 우월한 그런 유물이 나올 것으로.
JTBC 김나은입니다.
15억 원. 15억 원. 이철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불상의 경매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간송미술관이 설립 82년 만에 내놓은 불상 두 점의 경매는 각각 15억 원부터 시작됐지만 사는 사람이 없어서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매 전에 구매를 논의했다는 소식도 들렸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이렇게 타자가 방망이를 내려버리면 이건 스윙일까요? 아닐까요? 두산 타자 오재원이 만든 희한한 장면이 오늘 하루 한국과 미국의 야구 팬들 눈길을 끌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심판에게 비켜달라고 손짓하는 오재원. 갑자기 달려들어 주자 몸에 글러브를 갖다 댑니다. 모두가 아리송한 표정. 상황은 이렇습니다. SK의 땅볼 상황. 공을 잡은 오재원이 1루 주자 정희훈을 따라갔지만 팔을 쭉 뻗어도 몸에 닿진 않았습니다. 1루 베이스를 밟아 일단 타자 주자를 아웃시킨 뒤 오재원은 주자의 3피트 아웃도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빨리 1루 주자까지 태그해 더블 아웃을 만든 겁니다. 만약 정희훈이 먼저 1루 베이스에 발을 갖다 댔다면 SK의 공격이 계속됐겠지만 오재원의 재치는 이닝을 끝내고 추가 실점도 막았습니다. 공은 외야에 있는데 공을 잡은 척 태그 신용을 해 주자를 속이고 깜짝 놀랄 홈스틸에 상대 태그를 피해 몸을 숙이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오재원의 야구 센스. 그래서 팬들은 우리 팀일 땐 보물, 상대 팀일 땐 밉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도 오재원의 이 장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 갑자기 방망이를 내린 오재원. 한 미국 팬은 소셜미디어에 헛스윙이 아닌지 물었고 이어 팬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심판은 타격 의지가 없었다며 스윙을 선언하지 않았고 오재원은 오늘 알고 보면 이유 있는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비하인드 플러스 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출석. 세비는 출석순이 아니잖아요.
네. 출석 안 하는 국회의원들 얘기죠?
네. 특히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상위 1%, 그러니까 3명의 의원들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8선의 서청원 의원, 그리고 조원진, 한선교, 이렇게 3명의 의원입니다. 모레 20대 의원 임기가 끝났는데 그동안 본회의 무단 결석률이 보시는 것처럼 38.1%로 나타났습니다. 임기 내내 160번 본회의 가운데 61번 무단 결석해서 공동 1위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른 겁니다.
예. 결성률 1등이면은 출석률 꼴등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출석률은 뒤에서 1등이 됐는데 사실 네. 이게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2년 전 상황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서청원 의원의 경우가 이제 제일 참석을 안 한 건가요? 절반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출석률은 예. 43%였는데요.
네, 이때도 앞서 말씀드린 서청원, 조원진, 그리고 한선교 세 명의 의원 출석률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뒤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2년 지나서 임기 마칠 때까지 이 순위에 큰 변동은 없었던 겁니다.
예. 일부러 과거 비하인드 뉴스 영상을 고른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요?
이때 2년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사실 비하인드 뉴스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석과 무단결석은 뭐가 다릅니까?
이게 국회법을 가지고 규정을 한 겁니다. 결석을 원래 하려면요. 보시는 것처럼 청가서 제출해서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출장 같은 사유로 결석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예.
이렇게 안 한 경우에 무단결석으로 역시 시민단체가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예. 참석을 안 해도 세비는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회의에 개근한 의원도 물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서 20대에서는 모두 40명인데요. 연봉 1억 5천만 원 정도는 모두가 똑같이 받습니다. 이 때문에 21대부터는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이유 없이 빠지면 세비를 깎자라는 공약도 민주당이 내건 바 있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20대 국회에 소급 적용을 한다면요. 의원 150명, 절반 넘게 세비를 깎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죠.
네. 바보. 바보 같은 짓.
예. 따옴표가 붙어 있네요. 누구 얘기입니까?
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 위원장이 오늘 통합당 전국 조직위원장 회의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언론에는 이 특강 내용을 공개를 안 했는데 일부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이 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전한 건데요.
예.
맥락을 보면 김 위원장은 당시에도 소득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그 사례 가운데 하나로 바로 무상급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당사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있었습니다. 지난 총선 출마자들이 참여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오 전 시장에게 혹시 어떤 얘기였냐, 기분이 어땠느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대답이 좀 예상 밖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바보 같다? 그런 표현을 썼으면 내 뇌리에 남아있을 텐데 내 기억에 그런 표현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나는 그걸 흘려드렸는지
예.
모르니까 확인해보세요.
아,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겠죠.
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말을 했다면 한 것도 맞겠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이네요.
맞습니다. 의외로 전혀 기분이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 위원장 입장에 특히 공감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상황 판단입니다. 그때 무슨 뭐 4차 산업혁명을 예상했겠어요. 팬데믹을 예상했겠어요.
네, 9년 전에는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시장직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퇴를 했죠. 그런데 당시 고수했던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자라는 이 선별적 복지 입장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죠.
네, 트럼프 만난다면.
예, 누가 만난다면입니까?
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입니다. 만약에 트럼프를 만난다면 이런 얘기인데 다음 달 미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참석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 소식 전하면서 귀국 후 2주 격리 조치를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2주간 격리를 감수하고도 만나러 가겠다 이 얘기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부른다면 그렇게 예. 하겠다는 건데 일단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2주 격리 여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답은 할 수 없다라면서 확답은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그리고 각종 논란 때문에 요새 아베 총리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특히 2012년 재집권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교, 특히 미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 거다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예.
네. 참고로 만약에 아베 총리가 미국행을 강행한다면 다녀와서는 관저 가까이에 있는 공관 집무실을 쓰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예. 가서 이주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격리되는 동안 결국은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일본을 비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격리를 하면서.
맞습니다.
예. 예, 네. 말씀하세요.
원래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사실은 이 G7 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열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 2주 격리 가정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인데 이곳에서 G7 일정을 변경해서 개최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재선 선거를 앞두고 어떤 외교적인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세현 기자, 오늘은 체감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라면서요?
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기상청이 올 여름부터 폭염예보 기준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온이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체감온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체감온도는 우리가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기온, 습도, 바람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여름은 덥고 습할수록 더 덥게 느껴져서 습도와 기온을 기반으로 계산을 하고요. 겨울은 바람이 강할수록 더 추워서 기온과 바람이 기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름은 습도에 따라서 체감온도가 다르다는 건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기온이 33도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습도가 40%면 체감온도는 31.9도로 원래 기온보다 낮아지는데요. 하지만 습도가 60%가 되면 기온은 같아도 체감온도는 34도가 됩니다. 일체고 기온 33도 이상이 폭염일의 기준인데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면 폭염일수도 달라지겠죠. 유난히 더웠던 2018년도 폭염일이 약 4일 많아집니다. 올 여름도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면 3일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기준을 바꾸면 아무래도 우리가 느끼는 대로가 더 반영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와 닿을 것 같네요. 내일 날씨도 전해주실까요?
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일기도를 그려봤는데요. 내일 오전엔 이렇게 북서쪽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비구름을 만드는데요. 이 때문에 오전에 전라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찬 공기가 상층에 계속 머무르는 와중에 지표면의 기온이 햇빛을 받아서 오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진한 보라색이 될수록 상하층의 기온 차이가 커서 대기가 불안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낮에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은 22도 그리고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세영 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소셜라이브가 이어집니다. 탐사기획팀 강희영 기자 그리고 여성국 기자가 나와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현대중공업 문제와 또 여전히 불안한 산업 현장들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not afraid to die.